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가서 주례를 했는데, 뭐 보통 이렇게 한국식으로 하는 결혼 주례는 종종 하지만 어제는 영국식으로 결혼 주례를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형제가 리버풀 형제였고 또 많은 이제 영국 친구들이, 물론 뭐 많다기보다 한 전체 한 7, 80이 모였는데, 또 영국 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형제 그 신랑 신부가 영어 세대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신앙 생활을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으시고,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또 제가 제일 부족한, 제가 영어로 이렇게 영국식으로 다 이렇게 링을 교환하는 거, 뭐 링의 의미 이런 거 설명하면서 다 영국 분들은 결혼식을 진행하잖아요. 대개는 아니지만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참 예식을 하는데 좋았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는 게 가정이라는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들을 마치고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나들 고백해 주셔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 이번 주뭐 수련회 할 때도 가서 또 설교하고 주례하지만, 결혼에 관련된 이제 설교를 할때 대서두에 꼭제 고백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저더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저는 부부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반대로 당신의 삶에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그 역시도 부부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정말 모순적이잖아요.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삶인데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이었다 하는 것이죠. 삶에는 이런 어떤 서로 반대 같은 모순 같은 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은 가장 어렵고 많은 것을 쏟아내야 될 일들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철없는 청소년 시절처럼 그냥 힘든 일은 하기 싫고, 까다로운 사람들은 멀리하고 싶고, 그냥 편하게 재미있게 부담 안 가지고 살고 싶다, 가장 게임만 하고 지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은 진짜 재미없는 인생으로 아마 말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떤 부분에 있을 때는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삶만큼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은 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가 있는데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멍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 소에게, 이렇게 혼자 막 돌아다니는 소에게 멍에를 딱 씌워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멍에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멍에를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멍에 메는 심정으로 헌신하기 시작할 때 이상하죠. 그 멍에 없이 혼자 막 자유롭게 살 때와 비교 안 되는 진정한 쉼과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모태신앙이라 하면서 그렇게 다녀도 예수 믿는 즐거움이 뭐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신나? 막 교회에 묶여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맛을 모른 채로 지금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셨으면, 주를 위해서 주님 원하는 그 수고, 그 힘들게 보여지는 그 일들을 내가 깊이 했기 때문에, 멀리 했기 때문에 사실 일어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 예수께서 그 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서 그 인기 많은 당대의 최고의 스타였던 메시아로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 만큼 유명한 그 예수에게 와서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한 답변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네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다고? 이런 식이죠. 말씀은 그랬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이렇게 보금자리 집이 있지만 인자인 나는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도 나처럼 이 같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된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보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묻는 것입니다. 만일에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믿으려면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거를 아느냐?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해봤느냐? 라는 식의 질문을 아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목사로 삶을 시작을 결정했을 때 저에게 내가 목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불할 대가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일단 가난한 삶에 가난을 친구처럼 생각할 수 있는 태도는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목회자가 다 가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일단 돈 버는 직업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볼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포기해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물론 바울도 부하게 하셨으니까 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했다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저는 뭐 누리는 건 감사하다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런던의 한인교회 중에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저에게 잘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가난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고 그 전까지는 진짜 힘들게 살았지만 뭐 하나님 그동안 힘든 거 보시고 이제 위로한다는 마음을 내게 주신다고 생각해서 또 누리는 것도 저는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스스로 의도적으로 목적 삼아 돈을 따라가는 삶을 목사가 된 이유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로 이거는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내에게 있어서 당신이 삶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대가 지불이 뭐냐고 했을 때 아내는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외로움이다 이런 말을 해요. 뭐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모이고 뭐 천 명 모인다 하더라도 삶으로서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감수해야 될 그 직에 대한 감수해야 될 일이죠. 물론 아내는 이렇게 사모가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면서 알아서 물리고 싶다면서 사모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당신하고 이혼한 것밖에 없겠구나 할 정도의 이 사모의 이 외로움이 상당한 거죠. 그런데 꼭 목사와 사모라는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해요. 영국에 살기 위해서 적어도 영국에 살기로 결정했으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전공 분야든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부르신 어떤 사명을 위해서 가고자 할 때에는 그게 요구하는 대가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감당해야지 마치 그것이 왜 일어나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고 말하기 시작하면 평생을 갈등하는 거죠. 평생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든 이유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해야 되는가 계속 그 고민을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럴 줄 모르고 왔냐 이 말이죠. 그럴 줄 모르고 여기에 공부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된다. 다 인정하고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는 마음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전 대가를 지불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적어도 살아가려고 한다면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요 여러 가지 지불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보다 시간을 더 내어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일일이 가서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랬다면서 상처 준 이야기를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혼자 다 걸러내는, 어떤 경우에는 참고 그냥 나가야 될 몸부림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우리 대가지불이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수많은 죄의 유혹들 싸워가면서 그렇게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고 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순간들도 우리가 다 대가지불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이면서 섬기는 일들, 그리고 공경하라고 한 부모니까 윗 권위자 아니니까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어떻게 보면 불의한 처사같이 보여도 그거를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그걸 다 참아내면서 어려운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는 경우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치르는 대가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께서 우리 오늘 보면 앞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되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그렇게 했잖아요. 제자들은 너무 기분 나빴어. 막 불을 내려가지고 불바사를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했지만 예수께서는 책망하시고 그냥 스킵,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잖아요. 일일이 따지고 말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고 그렇게 하지 않고, 불을 지를 만큼 화가 날 일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불바다를 만들고 싶다 할 만큼 했으니까 되게 기분 나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가죠. 왜? 그거는 내가 받아내고 감수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런 식으로 대가지불이 당연하다, 그걸 감수하며 가야 되는 길이다, 예루살렘 가는 길은,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힘들어하는 이유는 마땅히 내가 감수하고 받아들일 일인데도 내가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닌가? 아, 지금 막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럼 당연히 힘든 거지. 받아내려고 그러고 여기 와서 이렇게 영어 안 되는데 또 영어 된다 치더라도 이 낯선 곳에 와서 해야 될 그것들을 힘들지만 받아내야 된다, 그걸 각오하고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적어도 막 갈등하는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대가 지불이 있어야 얻을 수 있다는, 그것은 어느 부분에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도 그 제자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두 번째 등장하는 제자는 제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적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전에 말한 첫 번째 사람과 다르게 대단히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어 나를 쫓으라, 따르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바쁘신 분이 오늘 우리 꿈있는교회 방문하셔가지고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따라가겠다 해도 너는 안 돼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아 너는 따라와도 되겠어, 따라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부담되십니까? 부담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나를 인정하시고 따라가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은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대가 지불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네 고향을 그리고 친척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를 내 말을 따라서 가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따른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티시 뮤지엄 가보면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 코너가 있거든요. 가보시면 화려했어요. 그 당시에도 황금으로 막 치장될 정도로 있을 정도로 화려했거든요. 여러분 잘 알듯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가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진짜 살기 좋은 동네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비유를 들죠. 아브라함은 아마 우리처럼 강남에 빌딩을 몇 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주식도 많이 했고 땅도 많았고 하여튼 거기서 그냥 사셨으면 아무 고생하지 않는 분이신데 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평생 생고생하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세 가지가 없었다. 삼불정책. 하나님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 가지가 없어져요. 첫째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불편. 편안한 삶에서 불편한 삶으로 바뀌어요. 항상 여러분 기도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는 불편함을 요구해요. 그리고 불안전한 삶을 살게.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오죽했으면 보디가드 138명을 길렀겠어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였겠어요. 이해할 만해요. 당시에 나라가 없는 그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와서 약탈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걸 떠난다는 것은 불안한 삶, 안전하고 아무 편안한 삶에서 초조하고 불안에 떠는 이런 삶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인생이 바뀌는 거죠. 또 하나는 불확실함. 내일이 불확실한 거예요. 주식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죠. 불확실함. 불편, 불안, 불확실함.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가 지불이 있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 나은 게 뭐가 있었지? 나은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죠. 하나님의 존재가 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참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 그거 빼고는 인간적으로 다 힘들어요. 평생 제대로 거물로 지어진 집에 살지 못했어요. 텐트 생활하면서 나그네라는 이름을, 외국인이라는 직업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았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불러서 여기 교회에 오셨지만 어떤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때 반드시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미래는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딱 생각해 보면 확실함, 안전함, 그리고 가장 평강이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이 사람은 주님이 불렀을 때 따를 수 없는 그만의 고민이 있었죠. 그 이유를 들어보면 뭐였습니까?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지금 가라 할 수 없다. 장례식을 다 마치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죠. 아버지의 이 죽음의 장례식에 대한 것 때문에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쁜 일을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 멈추고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비행기 티켓 끌었어. 장례식 가능하다면 비행기 티켓 때문에 쓰면 가야 될 돈. 아버지 장례식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당장 돌아가신 건 아니고 위도 가든지 아니면 지금 건강 상태를 보니까 1, 2년 사이에 돌아가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마지막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고 장례식 치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이제 들기 시작하면 이제 40대, 50대 들면 여러분 어머니, 부모님은 되게 연세하셔서 병원도 가고 중환자실도 왔다 갔다 하시면 런던에 살다가도 부모님 이제 위독하시니까 한국에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아버지의 이 마지막 죽음을 아들로서 이렇게 보고 잘 장사 지내고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사람을 장사할 그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하도록 두고 너는 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만 그대로 본다면 주님은 그러면 부모님 장례식 참석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대단히 중요한 일로 주님 보셨어요. 무슨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게 중요해야 그 다음에 말한 게 더 중요한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주님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네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을 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그 죽은 사람은 실제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 거기 보면 참 갑오와 참 갑오가 아닌 것을 비교하시면서 참 갑오는 외롭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못한 갑오는 일락, 즉 자기의 어떤 이 세상에 인조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갑오들은 살아있지만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표현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죽어서 비로소 가는 천당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이 세상에 쑥 들어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침입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눈에 보는 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고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땅의 중요한 장례식 치르게 하고 너는 이 세상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이 세상에 쑥 들어오는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그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것에 우선을 둔 다른 걸 미루지 말고 그것에 언제나 우선을 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그 열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그 말이 되게 은혜스러운 가슴에 다가오는 말씀이 됐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나라지만 그 나라의 일부가 쑥 들어온 거잖아요. 파트, 파트 오브 더 킹덤, 하나님의 어떤 파트가 우리 삶에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기쁨과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죽기 전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인 거잖아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 임했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나? 내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인가? 이거를 제가 물어봐요.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나?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있나? 하나님의 그 다스림 받는 통치가 실제로 내게 이루어지고 있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목표죠. 주님, 제 삶이 하나님 나라가 고백할 만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 이 고백을 제가 매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해요. 우리 10대 우리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고민 많고 삐딱하진 않아요. 우리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한날 찾아왔어. 아빠, 만일에 하나님이 아빠 같다면 하나님의 모습이 아빠 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어. 아빠, 우리 가정이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면 나 천국 가고 싶어. 진짜 멋진 고백 아니세요? 그렇죠? 나를 보면서 아빠를 보니까 아빠가 진짜 만약 아빠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만약에 아빠 같다고 한다면 나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만일에 아빠가 지금 다스리는 이 가정이 우리 집이 이렇게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런 천국이면 나도 가고 싶어. 이야, 멋지지 않으세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내 삶이 내 인격이 내가 영향을 주는 영역에 안에 앞으로 들어갈 그 완전한 천국 같지는 않을지라도 그 천국이 여기 임했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누려야 된다. 그거를 경험하고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 도전이 이제 되는 거죠.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전파하는 삶이다. 뭐 주일날 교회만 가고 뭐 교회의 용어만 쓰고 인격이나 삶이나 관계에서 보여주는 말이나 행동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고 전도한다고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분과 컨택트 되어졌으니까 이게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이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위해서 네가 드려야지 그걸 미루냐고 하신 말씀이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듯 했지만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었죠. 그런데 뭡니까? 집안 사람들에게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장사하는 것과는 다르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사소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글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소한 행동인데 그걸 크게 보셨어요. 그 사람의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게 크게 봤냐면 농부가 쟁기를 이렇게 밭에 가는데 여러분 쟁기 아시죠? 소 한 마리 앞에 두고 뒤에서 쟁기로 이제 밭을 지금이야 뭐 기계를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소가 힘으로 끌 때 밭을 일구는 그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소는 지 마음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잡고 방향을 잘 잡아서 제대로 쫙 쟁기를 해야 되잖아요. 쟁기질을 하다가 만약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잠시 좀 뒤로 보는 간단한 일치를 보이지만 쟁기질 하는 데서는 그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사소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일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 네 마음을 보니까 태도를 보니까 그렇다고 그걸 지적하신 말씀이셨어요. 이 부분의 좋은 모델은 우리 가룟 유다 예수를 돈에 팔았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또 이해될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팔았을 때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그럴 줄 알았어. 나 짐작하더라고. 딱 보니까 눈치 보니까 쟤가 팔려고 하는 거 내가 진작에 알았어. 눈치 내가 빠르거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첫날 밤에 예수님이 나를 팔 사람이 있다 하면서 떡을 주면서까지 말해도 쟤다 눈치를 못 챘잖아요. 뭐 어디 물건 사오라고 보내는가 보다 할 정도로 전혀 눈치를 못 챘다고. 그런데 왜 갑자기 엄청난 예수를 파는 그 일을 했을까요? 그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자그마한 생각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에는 엄청난 예수를 파는 이 행동들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나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맞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뵙고 늘 여쭤보는 것도 있고 대화 중에 주목해서 보는 것 중에 있는데 그거는 하나같이 그분들 개인 관리를 참 잘해요. 개인 관리를. 책 읽기, 성경 읽기, 제가 잘못한 운동하는 거 진짜 자기 관리가 너무 철저해요. 다니엘 김 선교사를 만나든지 이용규 선교사를 만나든지 어느 목사님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꾸준히 서신 분들은 그 하루 일과들 자기 관리하는 것들 그 다니엘 김 선교사 오죽했으면 모바일을 없애버렸잖아요. 하다 보면 자기 삶을 관리 못한다고 지금은 모르겠으면 하고 계시는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자기 관리를 철저한 자그마한 것들이 쌓여서 큰일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조그만 것일지라도 자기를 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뭐 장사 지내는 일처럼 큰일이든지 아니면 집안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가 오는 것이 작은 일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큰 일도 작은 일도 하나님과 관련해서 나라와 관련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야. 진짜 어려운 일이야. 나는 안 되겠어.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 그걸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하, 역시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야. 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셨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뭐죠? 예수와 관계 맺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책 하나 탁 던지면서 열심히 살아. 재치지 말고 바르게 자기 개발서대로 잘 살아. 이 책들 하면 성공할 수 있어 하면서 책 하나 던지면서 네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요지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 말씀이었어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라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내가 따라가는 그 예수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지는 예수를 따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화려한 강남에 엄청난 빌딩을 가지고 있는 걸 다 포기하고 평생 노숙자처럼 텐트 생활하면서 살면서도 그가 누렸던 풍성한 삶이란 것은 외모로 보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저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듯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관계 맺으시고 말씀하시고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셋업시키는 일 위해서 파운데이션 만드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는 초기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따라가는 사람만 아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대가 지불 같이 보이는 고생처럼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만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마냥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주님과의 관계성이 주는 풍성함이 너무 커서 조금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다 감당할 만큼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놀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란 분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소위 말하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 본다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다소에 사는, 다소는 해외의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런던에 유학 간 사람 같이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유명한 공부도 많이 했고 학벌도 있었고 또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중간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만약에 극단 무슬림 사회에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그의 고백을 한번 보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3장 8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즉 예수를 말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한마디가 우리가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게 하는 단어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가족에서 족보에서 뺏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잃어버린 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것들이 배설물이다. 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왜? 그 이유를 그 7절에 가보면 8절에 가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하는 대가지불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잃어버림은 배수물 같다. 내가 얻은 것에 기준 비교를 해본다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치르는 대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면 자기의 좋은 반응을 보면 포지티브한 반응을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해라. 그러면 나참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적당히 따라가는 대가 없이 그냥 적당히 따라가는 거 하지 말고 내 말에 거해라. Remain. 내말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참내 제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 자유케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수고와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를 만나는 기쁨,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침에 9시까지 자는 그 편안함 좋죠.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그 수고로움, 그한 시간의 수고로움이 남은 하루 남은 시간들을 편안하게 여러분 삶을 매니지하도록 예수께서 도와주실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따르는 삶의 그 수고는 이후에 수많은 고통과 수고를 통과할 만큼 넉넉한 힘을 주는 일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만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를 따를 준비가 되어나 있을 때 대가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겠어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라는 그 관계 속에 누리는 풍성함을 생각해 보면 그 풍성한 관계 속에서 살아내도록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까지 그분의 풍성함이 뱃설물을 여기도록까지 만들 만큼 그 은혜를 그 관계 속에 얻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문제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관계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 맺은 예수께서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렇게 사정하면서 매달렸던 수많은 옳지 못한 관계들을 더 정리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회사 졸업해야만 세상에서 먹고 살 것처럼 두려워 떨면서 진로에 걱정하는 그 불안함들을 관계 맺으신 그 예수께서 책임자는 그 확신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수많은 불안함을 드러내는 그 은혜들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돈을 따라 선택하며 살지 않고 의미를 따라, 미닝을 따라 사람을 살려내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쪽으로 자기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같은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과 관계 헌신하십시오. 이 여름 방학 홀리데이 기간도 그 안에서 여러분 삶을 정말 아름답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